너무 아름다워, 합류, 화음, 음률, 아주 가슴 깊이 다가오는 감동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특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영광,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복음이 에덴 동산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공허했었던 이 땅, 빈 땅이었던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풍성함과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에덴 동산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어두움으로, 흑암으로 온 세상이 캄캄해 있었는 그 땅, 그러나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찼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 안에 생명이, 아니,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혼돈이었죠. 무질서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가장 아름다운 질서 있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는 동산,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복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에덴 한복판에. 왜? 풍성함이 있었고, 아름다움이 있었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낙원이었던 그 에덴 동산 한복판에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복음이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복음인데, 에덴 동산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 풍성한 에덴 동산은 결핍으로 채워지고 말았습니다. 결핍으로 강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그 자리였지만은 그들은 목마름 때문에 갈증을 느껴야 하는 그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의 빛으로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렸던 그 땅이었지만은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은 그 땅이 부끄러움과 수치로 변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정말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줄수 있는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 아름답던 그리고 풍성하던 생명의 빛이 있던 그 땅은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해서 숨어야 했고 도망가야만 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찾아왔는 그 앞에서도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기도 했던 그 동산에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사랑이시고 여전히 인간들을 케어하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지만은 범죄한 이후 인간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재판장으로 심판자로 보고 있었고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어쩌면 복음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행복한 것 같지만은 오히려 모든 것이 깨어진 채로 기쁨도 즐거움도 없어진 채로 살아가는 그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꽤 오랜 시간 하나님은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때로는 죄값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입니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구석구석에 예언하고 있고 마치 숨겨놓은 보물처럼 아니 때로는 빛나는 보석들처럼 빛이 나고 있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에 나타나는 예언들입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맥박이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메시아.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창세기 3장에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선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서에 와서는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적어도 15번, 16번에 걸쳐서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보석같이 빛을 내고 있고 때로는 숨겨진 보물처럼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 보물은 때로는 진주같이 빛을 내는 법이고 때로는 금강석처럼 땅에 묻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찾아내는 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예언 중에 하나가 이사야 42장에 나타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또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줄리앙이라는 야심만만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든 간에 성공하고 싶어서 출세하고 싶어서 도시로 건너갔고 도시에서 가정교사로 열심으로 일하다가 주인 어떤 유혹을 통해서 또는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줄리앙이라는 청년은 신분의 상승을 위하여 한 여자를 이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신분의 상승 때문에 상승으로 그는 귀족에 들어가서 출세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냥 간단한 줄거리인데 그 유명한 스탕달이라는 사람의 적과 흑에 나오는 그냥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적과 흑, 로후지, 엣, 노얼, 빨간 것과 까만 것. 그 당시 프랑스나 유럽 전체 사회 속에는 출세하기 위하여 모두가 꿈을 꿨는데 빨간색을 차지할 것인가? 검은색을 차지할 것인가? 빨간색은 육군 또는 군인의 계급장이 빨간 훈장처럼 달려져 있기 때문에 군인을 통해서 출세할 것인가? 혹은 법관의 복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징적으로 빨간색입니다. 근데 이상한 색깔은 까만색이죠. 신부들이 입고 있는 색깔이 까만색의 사제복이잖아요. 상달이라는 사람,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전시한 그림을 감상하다가 절도한 사람입니다. 에피소드 그렇게 격정적이고 그렇게 대단한 감성도 그리고 아주 유럽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는 잘못된 부패를 고발하는 사람이죠. 그 책 가운데도 그래요. 젊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하여 신부가 된다고, 사제가 된다고. 과연 기독교가 뭐예요? 출세하기 위하여 신부가 되고 목사가 된다라는 그때 그 당시에 잘못된 부패된 그 사회를 그리고 동시에 부패된 기독교를 고발하고 있는 그런 책이죠. 줄리앙이라는 사람. 나중에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만은 자기가 출세하기 위하여 이용했던 한 여자 그분의 이 줄리앙의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 여자분이 끊임없이 보복하게 되잖아요. 보복하다가 마침내 모두가 함께 죽는 슬픈 이야기죠.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에 있는 부조리를 혹은 그 당시에 구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파헤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그는 누구인가? 두 번째, 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것은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 메시아라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이사야 42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42장 1절에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죠, 말씀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은 메시아를 예언하시는데 그가 누구인가 정의하시는데 그는 누구인가? 메시아. 그는 내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왕을 이야기하고 임금, 군주를 이야기하고 그래야 왕, 백성을 다스리고 대통령을 이야기하며 수상을 밝혀야 될 텐데 그래야 백성들에게 잘 살게 하는 통치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정복자의 이미지라면은 장군이나 영웅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옳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앞에 그 위압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대단한 그 이미지 앞에 굴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예언하시는데 그는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노예라는 이야기고 사한이라는 이야기고 급사라는 이야기고 그냥 종자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는 내 종이라고. 왜? 이 세상의 메시아로 메사이아라고 하는 이 메시아, 이것은 곧 그리스도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왜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이 종이고 그의 신분이 종이고 그의 명칭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작년 10월, 작년 4월 마스크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한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한국의 가족들이 붙여주고 그것도 한국에서도 모자랐기 때문에 1인당 8장, 10장씩 이상 못 보내주기도 하고 그때 우리 교회에 어떤 선교단체 목사님이 보내주셨는데 한 만 장 가까이 6천 장은 한국에서 만든 KF94라고 적혀져 있는 거고 4천장은 일회용 렌탈 마스크였습니다. 많은 분들 교회에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교회 주보에 광고를 해서 받아가라고 10장씩 20장씩 가져가셔도 된다고 그리고 교회 밖에 휴스턴 사회의 동포들한테도 나눠주려고 광고도 했었던 때 그때 어떤 부부가 한번 오셨습니다. 문이 다 닫혀져 있기 때문에 뒤로 이제 오셔서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마스크를 두 분이서 이제 얻어서 돌아가시면서 제가 밖에 있다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목사님이시죠? 예. 아, 저는요 천주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냐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교회일 갈 일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자기 말로는 근데 교회 오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자기들 고맙습니다 하면서 교회 와서 마스크를 얻어간다니 이런 세상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이 마스크 한 장이 뭔데 내 목숨을 담보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나가셨습니다. 우린 지금 마스크를 실내이든 실외이든 의무적이든 의무적이 아니든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한 사람도 있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달라스에서 내려오신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주셨는데 그냥 책을 받으면 일단 대충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요한 부분은 접어놓았다가 다시 읽는데 그 중에 대충 읽어나가다 눈길 하나 끈 것이 있었는데 마스크 영화 이야기였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가 있었죠. 마스크라는 여기 이 사람 다 기억할 겁니다. 그 유명한 짐 캐리라는 캐나다 출신이잖아요. 그분이 은행 직원이에요. 단조로운 은행 생활에서 늘 아무 뭐늘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뭐 소심한 사람 상사에게 그렇게 구박을 받고 뭐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힘도 없이 살아가는 어느 날 그는 강가에 나가서 죽으려고 아니 그냥 탄식하면서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는가? 근데 강 위에 뭔가 이상하게 떠내려와요. 보니까 뭐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해서 들어가서 사람을 건져내려고 갔는데 사람은 아니고 마스크 하나를 건져냅니다. 오래전에 영화니까 마스크 하나를 건져내어서 그냥 호기심 삼아서 마스크를 집에 가지고 와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 20, 30년 전에 나온 건데 그 마스크를 집에 장난 삼아 썼는데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고대 유물이었는지 신비한 마력이 있는지 그냥 하는 그 마술적인 힘을 통해서 마스크를 쓰면은 에너지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마술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이 되고 소심해서 사랑했던 여자 티나라는 여자 한 번도 고백도 못했는데 고백하게 되고 아주 상남자처럼 행세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구박했었던 집주인에게도 골탕도 먹이게 하고 상사에게 쫓아가가지고 뭐 대단한 말도 지적하기도 하고 마스크를 쓰면 그렇게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정비사에 가가지고도 골탕도 먹이고 그 사람한테 당했거든요. 이 사람이 수줍어하던 소극적이든 내성적이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뀌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심지어 용기를 가지고 그분이 일으키는 소동이 나타나는 그런 에피소드 영화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스크를 쓰면서 유혹을 당합니다. 이런 능력이 있다면 이 마스크를 쓰고 뭐 못할 것이 없겠다라고. 근데 그 유혹 앞에서 갈등하죠. 내가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마스크를 벗고 살아가야 되는가? 살아가는 티나라는 여인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아주 대단한 상남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마스크를 벗고 내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가? 갈등하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그 마스크를 강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악당들은 이 마스크를 뺏으려고 싸우기도 하고, 악당들은 이 마스크를 쓰면은 뭐 나쁜 짓을 얼마든지 많이 할수 있으니까. 그런 순간, 그런 에피소드, 영화, 마스크, 뭐다 아는 거니까, 여러분. 우린 마스크를 쓰고 살아갑니다. 뭐 흔히들 잠잠하라고, 속죄 좀 하라고, 그입좀 다물라고 그런 의미에서 쓰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지난날에 많은 말들 중에서 잘못된 말들, 거짓된 말들, 상처 준 말들 이것도 되돌아보면서 그러나 가끔은 마스크를 쓰면서 편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면 요즘도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뭐죠? 세수 간단하게 한번 하고 하루에 면도 안 하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주일날은 해야 됩니다만은 이 마스크 안에 숨겨진 어떤 자기. 때로는 마스크가 이중적이죠. 사회적으로 내가 가면을 쓸때그 마스크는 우리의 본능을 숨겨주기도 하고 나의 정체를 또는 나의 욕망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도 하죠. 체면이나 위신이라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있을 때는. 그러나 때로는 그 가면을 썼을 때 익명성이 생기면서 사람이 뭐 함부로 행동하게 되죠. 가면 무도회처럼 마음껏 할 수도 있죠. 숨겨진 익명성 속에 숨어서 하고 싶은 짓을 다할 수도 있는 이중성의 가면이 있죠. 마스크가 우리의 지금 가면은 아니지만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종의 신분은 종입니다. 그러나 종의 지위도 종이지만은 그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의 종이냐? 내가 Who am I라는 것보다가 중요한 거는 Whose am I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가? 때로는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고 속박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오히려 자부심이고 이것은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면서 이름을 그는 나의 종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종이라고, 내가 붙잡고 있는 종, 종의 힘, 종의 신분, 능력은 주인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세상에 운전수들, 기사들, 서열에 따라서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회장, 사장, 부장, 뭐, 이렇게 다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내 백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이라고 그 메시아를 가르쳐서. 부모님의 기쁨은 자신이 가진 것이나 소유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보면서 기쁨이 됩니다. 그 자식들을 보면서 나의 기쁨이며, 자식들을 보면서 나의 아픔이 될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주관적인 것에 기쁨이 좌우가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 대상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이라고, 그리고 그는 내가 택한 종이라고 하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버림을 당했다고 나는 것만큼 아픈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실망했다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픈 상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이 세상 속에, 하늘의 별처럼 더 많은 이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창조 전부터 구원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신비이거든요. 만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던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그래서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는 내가 그에게 영을 부어 놓아 주었다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은 누구인가? 메시아는 누구인가? 혹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언가? 이렇게 말씀하죠. 종이라고. 요즘 SNS를 많이 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혹은 유튜브. 자기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정을 만들고, 뭐 쉽게 말하면 방송국을 만드는 겁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신문사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신문사처럼 자기가 만들어 광고하기도 하고, 자기가 만든 영상 띄워가지고 방송국처럼 보내주기도 합니다. 아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주 아나운서처럼, 앵커처럼 중계하기도 합니다. 온 세상이 다 리더, 온 세상이 보스, 온 세상이 주인입니다. 그리고는 구독해달라고 구독자 모집합니다. 눌려달라고, 클릭해달라고, 좋아요 눌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내 인스타그램의 팔로워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라고. 그것이 팬덤이 되고 있고, 그 팬덤은 지금 무시무시한 권력이 됩니다. 대단한 가수들, BTS, 팬클럽, 팬클럽이 팬덤이죠. 수십만 명 이상. 그 팬클럽의 팬덤을 말하는데, 그거는 물질의 힘이고, 그것은 권력의 힘입니다. 세상의 권력보다도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이 팔로워가 몇만 명이 되느냐, 그것을 좌우하거든. 그것에 따라서. 세상은 그래서 리더십을 말하고, 리더를 말하고, 대통령 군주를 말하고, 인기 있는 사람을 말하고, 영웅을 찾고 있습니다. 내 팔로워가 몇 명이라고. 그게 그분의 인생 성공의 가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팔로우를 하라고. 팔로우, 리더십이 아니라 팔로우십을 말합니다. 킹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번트십을 말합니다. 먼저, 기독교는 자신을 부정하는 종교입니다. 시작이. 출세하기 위하여 사제복을 입으면 대단한 출세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힘은 가진 것에 있습니다. 물질에 있습니다. 이 물질에 가진 것에 맛을 들인 사람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죠. 더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더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니, 세상의 가치관은 권력을 가치관으로, 그래서 한번 권력의 그 맛에 빠져버리면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죠. 수많은 팔로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결코 놓지 않으려고 별별 방법으로 투쟁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그것을 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종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종에게 힘이 있어요. 주인의 힘이 종의 힘입니다. 종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필요합니까? 아니, 주인의 지혜가, 주인의 신분이 종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는 내 종이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리더로,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이 아니라 팔로워가 되어서 죄인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종이었습니다. 기독교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4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그의 특징, 그의 모습을 증명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혹은 기독교는 어떤 모습인가? 그는 메시아,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들리게 자기를 보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고.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하여 자기를 높이거나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고. 자기 홍보를 위하여 열 개를 갖고 있는 사람 과시하기 위하여 백이 있다라고. 요즘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뭔가 뭐 당선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혹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의 가진 것을 뺏어가는 그런 정복자도 아니라고 하죠. 기독교의 모습이고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인가? 복음을 예언하고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크리스토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상한 갈대 그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일회용 젓가락처럼 사용하다가 꺾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됩니다. 아니, 때로는 사용하다가도 필요 없으면 용도, 폐기 처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토사 구팽하기도 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메시아를 보내면서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종이라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지극히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정성을 다하여 섬길 줄 알고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사람, 그런 메시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상한 갈대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심지에 연기만 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상한 갈대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두 달 전인가 다운타운에서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Stop ASEAN Hate. 아시안, 우리 아시안인들을 미워하는 것을 멈추라고. 그런 시위 현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서러움도 있고 때로는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한때는 불이 붙어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활활 타오르는 등불 같았지만은 이제는 죽음이라는 생명이 꺼져가는 아주 정말 목숨이 점점 사그러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밀레라는 유명한 화가, 찬송가는 음악은 들으면 그냥 흥겹고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곡가가 어떤 의도를 했든 일단 리듬에 몸을 맞추기도 하고 그냥 흥겹고 감동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림은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석이 필요한 그림 중에서 해석이 필요 없는 그림은 밀레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만종이라는 그림과 이삭을 줍는 여인들. 작년 1년 동안 이 그림을 우리 상록회 어르신 사모님 한 분이 손수 뜨개질로 1년 동안 거의 하셔서 가지고 오셨어요. 이 그림을 손 뜨개질로. 가장 불쌍한 여자들이죠. 가장 신분 중에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연약한 여인들입니다. 그들이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모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인 황금빛으로 비추고 있죠.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남겨놓은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아까운 이삭 떨어뜨려서 어쩔 수 없이 그거 주소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놓은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수확하지 못했던 볕단을 다시 밤늦게 쫓아가서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으면, 아, 그냥 누군가에게 주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뭔가에 가려서 찾을 수 없었던, 수확할 수 없었던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 돌아서니까, 아차, 그게 가려져서 내가 못 봐서 추수를 못했구나. 빨리 가서 내가 따와야지가 아니라,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남겨두어야지. 누군가는 지나가다가. 지극히 사소한 것에 대한 배려, 그것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수 있는 메시아, 그것이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아니할 수 있는, 바꾸는 것이 빨라요, 새 것이. 아니, 강한 것이 좋아요.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강한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것에 관심이 있고 상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등불을 다시 밝히기를 원하고 그 상한 갈대를 존귀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유명한 폴버 그 1933년에 이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분, 한국에 오신 적이 있는데 1960년대 경주에 시골길을 가시다가 에피소드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한 농부가 저녁 늦게 달구지를 끌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달구지를 가는데 소가 거기에 짐을 싣고 볕단을 싣고 가고 그래도 많이 비어 있어요. 근데 이 농부가 자기도 지게를 지고 볕단을 올리고 간단 말이에요. 물었다 그래, 통역관한테. 저 농부는 왜 저렇게 가느냐고. 자기의 짐을 소 달구지에 올리고 자기도 타고 올라가면 좋을 텐데 왜 그러느냐고. 그때 그 농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웬걸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한 거 나만 일한 게 아니라 소도 일했고요. 소는 더 많이 일했어요. 나도 힘들었지만 소는 더 힘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내 편하자고 소한테 이걸 맡길 수 있느냐고. 내 편하려고 어떻게 내가 소달구지에 올라타고 오겠냐고. 세상은 자기 편하려고 별짓을 다 하죠. 자기만 손해 안 보면 된다고 별 변명도 다 하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공의를 베풀며 정의를 실현하는 분이 아니냐고. 그는 쇠하지도 아니하고, 우린 실망합니다만은 가끔 또는 자주 어떤 사람, 우리는 낙담, 많이 떨어질 만큼, 콩할 만큼 상처도 받고 살아가면서 힘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많은 오해를 받고 심지어 종이라고 짓밟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한 번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걸어가는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이고 그가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은 이때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복음 자체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랍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는 성경 공부할 때 바로 이사야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봐라. 여기에 메시아라는 그분이 나야. 그게 이루어졌어. 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는 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죠. 이사야 4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6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위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자야. 입증하려고 아니면 뭔가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선포하십니다. 하늘을 봐. 내가 만들었어. 바다. 저거 내가 만들었어. 별. 저거 내 거야.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선포입니다.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 여호와께서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을 생명을 주셨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셨고 살아가도록 그분이 생명의 근원자, 이 창조의 근원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메시아 되는 특별한 사람에게는 내가 그에게 영을 부어주었다고, 이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다고, 기름 부음을 주었다고.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anointed person이란 말인데 기름을 부어주었다라고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눈먼 자를 보게 할 것이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할 것이고 흑암에 있는 자를 빛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요.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앞에서 수많은 소경들이 보게 되었고 수많은 갇힌 자들이 제약에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고 어둠 속에 캄캄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미를 아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아니 남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마치 믿고 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눈먼 자를 보게 할 것이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어두운 자에게 빛으로 이끌어 나오게 하시며 그리고 그 여호와는 그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빛의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수많은 죽음의 사람들을, 어둠의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 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이미 이혼했지만은, 그래서 조금 에피소드가 다른 게 있지만은, 빌 게이츠라는 그분, 사실 전 세계에서 오랫동안 최고의 갑부 아니었어요?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에 어떤 분이 달라스에서 내려오면서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책 가운데 나오는 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빌 게이츠가 작년에 자기의 페이스북에 남겼던 글이라고 합니다. 어떤 글인가 하면 제가 카피를 했었는데요. 아름다운 성찰을 하자. 아름다운 성찰을. 우리는 지금 무서운 재앙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재앙이 아니라 교정자로, 뭔가 코렉션하는 코렉터로 보고 싶다고. 우리의 삶을 교정시키는, 제수들이 교도소로 가잖아요. 교도, 교화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안 될 때가 많이 있기도 하지만, 이 재앙이 우리를 교정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종말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성찰과 돌아봄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능력이 대단하지만, 훌륭하지만은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모두가 멈춰설 수밖에 없는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자기 성찰을 하자는 이야기죠. 빌 게이츠 이야기예요. 언젠가는 이 모든 환란이, 난관이 지나가겠지만은, 이 지나간 다음에 반드시 평온이 찾아올 것이지만, 이 평온을 우리는 얼마나 값지게 여길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요. 언젠가 우리는 다시 끝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지만은, 마스크를 그때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안한데 영화 이야기가, 그 마스크 그 영화 끝에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유혹 앞에서 이 마스크를 쓰고 대단한 능력자처럼 거짓 행세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가짜 모습으로 아니면 벗어놓고 이제 달라진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갈등 앞에서 그는 그 마스크를, 마술적인 힘이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강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 강에 던질 때 마지막 장면 한 번도 봤습니다. 제가 영상에 누가 그 강물 속에 빠져있는 마스크를 추수로 가는 줄 아세요? 그 스탠리 친구이면서 보스였던, 상사였던 그 친구가 악을 쓰면서 그 강물 속에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짜 힘이지만은 그런 힘이 필요하다고. 자기의 욕망을 분출시킬 수 있고 성취시켜 줄 수 있는 끈악풀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강물에 뛰어들었지만은 그 마스크 누가 갖고 갔어요? 강아지가 물고 갑니다. 아주 우리에게 해학적인 힌트를 주죠. 강아지가 물고 간다고요. 인생 짐승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안 짐승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는 메시아로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뭘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은 여호와라. 무릎을 꿇고 이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 앞에 항복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며 나는 여호와라 내 영광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내 이름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야. 나는 창조주이며 여전히 이 세상의 통치자야. 온 세상을 향하여 마치 호령하듯이 인간의 어줍지 않은 지혜, 지식, 물질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겸허히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종된 신분이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주로 높여주신 하나님, 그 섭리와 은총을 깨닫고 살아